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53편의 표제를 보면은 이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계속 나오는 단어죠. 이 교훈,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어서 시편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된 이 표제는 13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할랏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데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 뜻은 확실치가 않은데 대개는 이제 뭐 슬픔이라든지 또 혹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뜻을 담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인도자를 따라서 슬픔의 어떤 그런 애조 이런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교훈시 하나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규정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의 특징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뜻하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들은 어리석다. 이제 이런 뭐 결론을 우리가 내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 별로 하나님이 소용이 없다. 하나님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큰 이제 무신이고 불신이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뭐 대충 뭐 이렇게 지각을 하거나 또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분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뭐 온 우주를 창조해 놓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같이 뭐 이런 사람한테 나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한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그분이 내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태도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자, 그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무신론자나 불신론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냥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물론 모르니와 인생 중에 우리가 이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뭐 계획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과도 전혀 무지하다면 그건 뭐 또 다른 형태의 무신론자나 불신론자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1주년 기념 때 뭐 주일 하루 종일 사경회라는 형식으로 교회 속 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럼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정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적어도 생각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 특징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어리석은 여전히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어리석다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리석다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더 사실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는 반그리스도인, 자기는 철석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은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세상은 그들도 어리석다고, 또 혹은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뭐 그때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노아의 홍수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뭐 오케이, 그건 뭐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 우리가 노아의 홍수 상황을 초래했던 상황을 보면 뭡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썩을 대로 썩어서 다 부패해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가 되니까 물로 다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불심판을 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정한 걸 또 한번 태워버리겠다고 결심하시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속에 휩싸이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삶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 독약 그려놓고 이거 뭐 여기는 손대지 마시오, 그럼 그거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리석은 애들은 꼭 한번 손을 대본단 말이에요. 손만 댑니까? 병뚜껑 따가지고 한 모금 마셔본단 말이에요. 해골이 뭐지? 그럼 죽는 거죠 뭐. 그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 해골 그려놓은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걸 네가 먹으면 정말 정령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는다. 안 가르쳐줬냐고.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회 이걸 한번 따서 먹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인간의 식성.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 부패하는 것, 이게 무지의 소산이지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사람 등쳐먹고 뭐 속여먹고 뭐 이런 거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보면 영리해 보이고 뭐 교활한 인간들이 똑똑해 보이지만은 남을 속이고 남을 덩쳐먹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없는 소리 있는 소리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형통을 또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무지한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 성경을 읽어도 그 머리가 안 깨지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그럼 뭐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야 하고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러냐는 거죠.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나 이상 누구도 못 바꿉니다. 내 바뀌자고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이지 뭐 누구 바꾸려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나를 하나님에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옛날에 성깔 내다가 좀 요새는 좀 성질이 죽었나, 옛날에 거짓말 입만 열만 하다가 지금은 좀 바른 말 하고 있나, 이거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성경을 잘 외우나 못 외우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성경을 외우나 안 외우나, 예수님도 틀리고 외우더만 내가 보니까. 그런 거 따질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다가 어리석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렇게 어리석게 된 거란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들이 사춘기쯤 접어들고 뭐 이제 조금 발악하기 시작을 하면 부모를 인정합니까? 부모를 어리석게 보잖아요. 뭐 그러다 가출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딱 집 떠나면 어떻습니까? 거지 꼴이죠 뭐. 한 사흘만 있다 보면은. 예. 부모 터치를 거부하고 난 당신하고 상관없다고 시작하는 순간 몸에 때가 끼기 시작해서 누구도 벗길 수 없는 때가 몸에 덕지덕지 않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 로마서 우리가 1장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걸 보여놨는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온 우주의 섭리와 선행을 순리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도 살아있다는 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없대. 지 눈에 안. 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걸 어린애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없네. 없기는 왜 없어? 엄마가 저 방에 있구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그 똑똑한 말이로 말이야. 저는 사실 인간의 재능을 보면 소름이 끼치도록 하나님의 진짜 이게 느껴져요. 어떻게 악기를 그렇게 연주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예. 어떻게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다 DNA죠, 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실현해내고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재원을 받고도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모습을 받고도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또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거 보면 더 안타깝죠. 짐승도 지 새끼는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펭귄이 영하 60도가 돼도 새끼 안 버리고 그걸 꼭 껴안고 있더라고. 한겨울 내내. 가시고기라는 게 뭐예요? 새끼한테 자기 몸을 먹이고 자기는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새끼를 낳아가지고 죽이질 않나. 내가 어제 텔레비전 약간 보다가 뉴스 잠깐 보다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꺼버리려고 막 그냥 성질난. 무슨 유기견을 뭐 죽였다고 실형을 선고받았더라고. 나쁘지, 개를 죽이는 건. 에? 유기견 한 마리 그걸 어떻게 무슨 뭐 화살을 쏘아 죽였대나. 이게 못된 짓을 한 거지. 근데 실형을 받고 깜빡이 갔는데 여러분 만삭이 다 된 애를 죽이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애들이 지금 낙태당하고 죽는데 그건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개 한 마리 죽이는 건 감옥을 보내고 말이에요. 애들을 학대하고 애들을 말이지, 재혼해가지고 계부가 되고 계모가 되면 애들 그냥 무슨 끓는 물을 갖다 붓질 않나 말이죠. 뭐 애들한테 뭐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나는 이 심판 안 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 마라나타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고, 예. 그리고 그게 결산이 끝나야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인간 같자는 거는 다 큰소리 치고 살고 말이에요. 사랑같이 살겠다는 사람은 고개도 못 들고 살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누가 웃지 뭐라 그러겠어요. 아, 너무 오래 참으시는구만 진짜. 그러잖아요. 아휴, 무슨 운동한다는 사람 그냥 차라리 집에서 맨손 체조나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회운동이야, 사회운동. 참, 이거 설교 시간 왜 저러나 저러지 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흥분해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2절 3절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좌우지간 어쨌건 이게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무려 3천년 전에 지은 시인데 동의가 되시냐고요. 3천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본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야훼시입니다. 그 이제 뭐 여호와로 표현이 돼요. 근데 42편부터는 엘로힘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야훼는 이게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통용되는 시고 조금 더 시의 범위, 시를 읽는 독자의 대상을 확장하고자 하는 뜻에서 엘로힘이라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들 하나님이라고 표현.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그들은 신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시편이 확장되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런 걸 조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서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뭐 단순히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지 뜻밖에 모르지. 자기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누가 중요하냐? 그런 자가 있는 적 보려한 적 찾으려 했지만은 도대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여기 물러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믿음이나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리 한 사람도 없도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예배자가 될 터인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고 그런 사람들 찾을래 찾을 수가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말 무지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놀랍도록 어리석구나. 도대체 왜 그렇게 어리석고 몰라서 무지해서 죄악을 행하고 있냐. 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러냐.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무지하게 악을 행하냐. 호세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호세아가 그렇게 하겠어요. 호세아서 뭡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늦은 비 이거 없으면 저기 농사 못 지어요. 이런 비 없으면 이거 못 심습니다. 그렇게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못 느낀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 이 얘기하기 전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가면 길이 있다. 아무리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길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면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거는 다 자기만 찾고 있지 하나님 찾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찾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나를 내세워 살지 않겠다. 근데 머릿속으로 온통 생각하는 게 자기 생각만 가득한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요. 하나님이 외면하죠. 근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드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 뭡니까? 무지하게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자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자기 머리로라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일으키는 모든 사고체계, 사고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고 활동들이 전부 죄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 인간을 어떻게 저걸 없애야 되나.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망신을 줘야 되나?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나? 저 어떻게 뺏어 먹어야 되나? 어떻게 속여 먹어야 되나? 돕는데 뭐 지돈 가지고 돕는 사람도 많습니까? 예. 사실 NGO도 조심해야 돼. 예. 뭐 맨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남 돕는다 돕는다는데 정부도 그렇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막 일하나 좀 맨날 세금 걷어가지고 말이야. 온 사방에 쓸데없는데 돈 쓰고 말이야. 그 진짜 저 양반 출마하려고 저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눈을 뜨고 보면 정말 이게 분노 안 하면 이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 하나라도 고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우주적 결단은 없어요. 온 우주가 변하는 게 내 하나 변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적놈들이에요. 도적놈들. 강도야 강도.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돼.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고 무지하게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한다. 미래가 애제 겁니까?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의 99% 일어납니까? 안 일어날 일을 놓고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죠. 뭐가 두렵기는 그렇게 두려워. 아, 때 돼서 늙고, 때 돼서 늙으면 늙는 거고, 머리 빠지면 빠지는 거고, 흰머리 되면 흰머리 되는 거지. 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예? 그만큼 살아서 많이 살았구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한단 말이야. 아니, 뭐, 나이 들면 병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안 아픈데 없어요. 뭐, 골골골골 하지만, 또 단에 서면 또 이렇게 또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걸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 예. 안 그러면 무지하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면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왜 없어집니까? 예.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대요. 예.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뼈가 사가서 뼈를 흩어버리듯이 다 예. 없으실 거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잖아요. 정욕에 내어버려 두고 욕심에 내어버려 두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 수치를 당하게 해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서 자기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꼴이 수치스러운 꼴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수치를 모르고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부끄러워서 말 못할 얘기를 그렇게 입에 꺼내고 부끄러워서 찍지 못할 사진은 그렇게 찍어서 올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이건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50년대 60년대 충격을 받은 거는 아니 그 비키니를 입고 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나. 그 뭐하러 사진을 올려요 그걸? 그 속옷 아니요. 참 다 그 아니 바닷가에서는 속옷만 입어도 되고 여기서는 속옷 입으면 안 되나 그러면? 그 정신 나가니 그냥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다 멋있다 해주니까 다 그냥 평생의 기억으로 찍어놓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걸 젊을 때 찍고 앉았고 말이야. 늙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흑인들이 자꾸 뭐 black is beautiful 그런 용어를 쓰더니 저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백발의 면류관이 맞습니다. 예. 머리 휘어도 그냥 흰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늙으니까 근력도 좀 빠지고 예. 욕심도 좀 사라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100살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인생의 황금기가 65세에서 75세래요. 비로소 내가 내 욕심에서 일하지 않고 좀 사람이 세상이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이 나이가 그 정도 돼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보다 안 된 사람들 기대를 가지고 황금기가 오는구나. 65세에서 75세까지 쉴 생각하지 말고 은퇴는 무슨 은퇴요. 죽는 그러니까 일하다 가는 거지. 무슨 은퇴는 은퇴 같은 소리 하니 하지 마시고 뭐 빨리 은퇴해서 좀 쉬겠다는 사람이죠. 뭐 골프나 치고 뭐 손자들이나 보고 손자도 지 부모가 봐야지 뭘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고 있어야겠어요. 그럴 것도 없어요. 지 자식 지가 키워야지. 남의 자식 봐주면 괜찮아. 남의 손자 봐주면 괜찮아. 아, 미국에 그 뭐 산후조리원 뭐 난리 났더만 줄을 몇천 명씩 서 기다리대. 여러분 일 없으면 가서 그런 거 좀 하시고 할머니들 가서 미국 가서 뭐 영어 못해도 애는 봐줄 수 있잖아. 차라리 여기서 뭐 할 일 없으면 그런 데서 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뭐 할 얘기가 많네. 6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부스 족속들의 요새였어요. 다윗이 빼앗았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 시온으로 이제 그 가져온단 말이죠. 그 성막을 가져와가지고 그 후에는 성막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온하면. 근데 어떻습니까?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부서지는 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것으로만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말하기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추상적인 개념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중심적 개념으로 시온 하면은 그런 개념이 되고 만 거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 내지는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러나 두 가지 이름이 다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총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4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서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뼈가 다 바스라지듯 두려움의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안히 눕고 예, 자기도 하리니 안전히 살게 하신다. 예. 이상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는 인생이 된다는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 알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몰라서 부정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참 너무 예. 그래서 아까 시온이 왜 중요하냐니까 이사야서 4편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제는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하시는 일이 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 시온의 딸들을 씻긴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과 무지한 것과 이게 얼마나 큰 이게 결과가 차이가 납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지금 꼭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다 미련하게 보고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냐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앗아간다,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한 허물을 걷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지혜로 오늘 하루 살기를 결단한 이제 고개 숙인 참된 십자가의 도를 걷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